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같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연처럼 다가오는 섭리의 손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연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 우연이라는 말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즉 그냥 예기치 않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연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감이 좋은 단어입니다. 우연.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우연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우연이란 있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 그 대답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완벽하신 경륜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우리가 겪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의미를 가진 만남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의미를 가진 상황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비슷한 의미인 때마침 이런 단어가 룻기 4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다 이렇게 우연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런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우연이라는 어떤 그런, 삶을, 우연히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그 우연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나오미 가정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면서 그 우연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 2장은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름의 뜻인 기쁨이란 뜻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마라, 슬픔, 그 슬픔이라고 부르면서 모압 땅에서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스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은 마침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벗어나게 하셔서 풍년의 기쁨으로 넘실거리고 있었던 그때가 바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흐른베들레헴에홀로마라와같은심정으로살아가야하는그런가정이바로나오미의가정이었습니다농사를지은것이없으니당연히수확할것도없고그리고고향을떠나서10년이나고향을떠나있었기때문에다시돌아왔다할지라도사람들관계에서모든것에서다서먹할뿐입니다더구나풍족한생활을하다가모압땅에가서모든것을다잃어버리고왔습니다자신의남편도두아들도잃어버리고왔습니다그래서딸랑두과부만돌아왔습니다그래서나오미와루스에게베들레헴의풍요로운축제분위기는그들에게는전혀기쁜것이아니고전혀축제가아니고오히려사람들은기뻐하고축제하고있지만이들은상대적으로더박탈감에상실감에사로잡혀있었습니다굉장히마음이어려웠습니다그들은당장어떻게끼니를연명해야하는가하면서아프고힘든시간을보내고있었습니다남편도없고자식도없고땅도없습니다의지할만한것이아무것도없는상황입니다여러분여러분이이런상황이라면여러분누구를의지하시겠습니까물론당연히우리드림교회성도들은믿음이좋으시니까하나님을의지해야되죠이렇게고백할것입니다정답입니다그런데나오미는여호와께서나를치셨다라고믿고있기때문에스스로하나님과거리를두고있습니다하나님과거리를두고있기때문에더쓸쓸하고더황폐한시간에갇히게되고말았다라는것입니다하나님을의지해야하지만하나님과거리를두고있기때문에그런하나님을의지하고싶지않았습니다스스로더힘들고더괴롭고스스로이야기하기를나는말하다나는괴로움이다나는슬픔이다이렇게이야기하고있는것입니다그런데요여기서우리가더살펴보아야하는것은무엇이냐면룻이모압여인이었다라는사실입니다이절에보면모압여인룻이나오미에게이르되이렇게말씀하고있고요6절에보면요이렇게말씀합니다이는나오미와함께모압지방에서돌아온모압소녀인데그렇게말씀하고있습니다왜이렇게룻의출신지역이그룻의이름에계속따라다니는것일까요왜성경의저자는그냥룻이라이야기하지않고계속룻의이름에다가모압여인이었다모압소녀다계속모압이라는이야기를계속이렇게붙여놓을까요신명기23장3절에보면요모압사람은여호와의총회에들어오지못한다라고그렇게말씀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스라엘사람들은모압사람들을볼때경멸하고천대했다는것입니다사람취급도하지않았습니다그러니지금두과부가사는이집에아무것도없이돌아와어떻게살아야할지막막한가정인데그런데룻은모압여자라는것입니다이말은지금이들의상황은한글에도상황이최악인데룻이모압여자다최악중에최악이다라는것입니다가장안좋은상황이라는것입니다룻은어머니나오미가믿는하나님을만나서어머니의신을쫓아서베들레헴까지왔습니다그러나그런모압여인이라는꼬리표가항상붙어다녔습니다훨씬더어려운상황이그를기다리고있었다라는것입니다이런상황에서나오미와룻은어떻게해야할까요어떻게하는것이그들이그어려움에서그고통에서벗어나게하는것일까요그런데요나오미가보리추수하는계절에돌아와마라에쓰디쓴시간을보내고있다라고말한후에그리고나서갑자기성경은앵글을돌려서다른사람을한명소개하고있습니다1절에보면누구를소개하고있습니까보아스를소개하고있습니다이렇게갑작스러운이야기의전환은반드시이사람과연결되어있는암시라는것입니다룻기4장18절이하에보면족보가잠깐나옵니다그족보에보면보아스가라합의후손이다그렇게말씀하고있습니다라합은여리고정복당시여리고의기생이었습니다그런데그가소문으로들려온하나님에관한소식을듣고그가하나님을믿기시작합니다믿음을가지게되는것입니다그래서정탐꾼들을숨겨주고여리고가무너질때 그 라합은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 라합이 두 정탐꾼 중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냐? 보아스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당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력하다라는 말은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조합된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조합됐냐면 하일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기뽀르라는 단어가 조합된 것입니다. 하일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힘이 있다, 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뽀르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이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가 아닙니다. 이 보아스는 그 지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룻기 3장 1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 3장 11절에 가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룻을 향해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 이때 현숙한 여인이라 이렇게 부를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서서 제가 보아스를 이야기할 때 하일과 기뽀르라는 단어가 합쳐졌다 그랬죠. 여기 현숙한 여인 룻을 이야기할 때도 썼던 그 현숙한이라는 단어가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힘이 있다, 부하다,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단어의 사용은 보아스와 룻이 같은 탁월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을 보면 돈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가진 유력한 힘을 지금 룻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로 룻을 소개할 때도 하일이다, 우리 성경에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된 현숙함 그리고 보아스가 가진 부나 힘을 단순히 돈이 많은 것, 권력을 가진 것, 이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등장은 뭔가 의도를 가진 등장이라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말, 이 친족이라는 말에서 룻과 연관될 뜻을 예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보면요, 상황은 굉장히 암담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럴 때 나오미가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너 어떻게 해라, 룻, 너 이렇게 저렇게 해라, 나 좀 먹여 살려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룻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중반절 이후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룻이 움직이기로 결심한 가장 룻이 움직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이 움직이기로 결심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왜 룻이 움직이려고 마음먹었을까? 바로 누군가의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단어. 누군가의 은혜를 입으면, 다시 말해 지금 룻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누군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은혜를 지금 의지하고 있으니 내가 나가서 뭔가 하거나 보면 누군가 내게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룻과 나오미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에 수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 과부나 고아나 낙은에 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양식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즉 나오미와 룻바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을 사회보장제도로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가장 풍요로운 수확의 시기에 인애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성품이요, 윤리요,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룻이 지금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이 시기, 지금 룻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그 누군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그 시기가 언제, 그 시대가 언제냐면요, 사사시대인데 기드온이 사사로 있던 그 사사시대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 그때는 왕이 없었더니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더라.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진짜 우리를 통치해줄 인간 왕이 없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진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던 시절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시대가 그 사사시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애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데, 근데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시대, 각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위주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시대에, 그런 시대에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결코 누군가의 은혜, 인애를, 누군가의 긍휼의 여김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지금 룻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룻이 나가지 않았다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나가도 쉽게 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줍다가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룻은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룻이 나가지 않았다면 결단코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우연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소망하며 밭으로 나간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적어도 밖으로 나간 룻에게는, 밭으로 나간 룻에게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밭으로 나가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태생적인 한계, 그 한계도 룻의 발걸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처음 보아스를 소개한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아스를 언급한 이유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룻과 연결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시켜주시려고 보아스를 등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룻의 믿음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연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믿음과 용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며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근데 또 마침 마침 그때 때마침 보아스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롯이 갔는데 우연히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돈 많은 그 지역에 돈 많은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또 보아스가 딴 데 갔다 다른 곳에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때 또 룻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우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우연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연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절대 우연일 수 없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실감나게 강조하기 위해서 우연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우연으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현숙한 여인 룻, 그 룻과 유력한 사람 보아스입니다. 이 현숙함과 유력함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처럼 읽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인사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 본문들을 읽다 보면 전혀 사사시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사시대에도 이렇게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굉장히 힘든 세상입니다. 믿음 생활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대다 할지라도 사사시대만큼, 소돔과 고모라 시대만큼, 노아가 살던 시대만큼, 에녹이 살던 시대만큼 그만큼 힘들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던 그런 시대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나아갔던 거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그때 나타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영웅들이 이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 드림교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어찌 보면 그러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타락한 왕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우연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운명론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이고 나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결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로봇과 같은 존재다 라는 그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우리가 짓는 죄, 그 죄 짓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보다 더 과격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넷에 2014년도 이혼율, 2015년도는 안 나왔을 테니까 2014년도 이혼율, 우리나라 이혼율을 한번 쳐봤습니다. 1000명당 2.3명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은 얼마나 될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곳이 없어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이나 세상 사람들의 이혼율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하나님의뜻이고하나님께서짝지어주신그짝이다생각하면서결혼을했을것입니다그런데중간에티격태격하다가때로는뭐많은핑계로이야기하죠성격이안맞아서그두루뭉실하게뭐성격차이때문에그래서헤어진다라는것입니다이혼을한다는것입니다문제는이혼을하면서이렇게이야기한다는것입니다이것도하나님의뜻이다과연이런것이하나님께서미리정해놓으신하나님의뜻일까요복음서의가론유다이야기를보면고개를갸웃거리게됩니다가론유다는향유를붓는말이야정확하게는300데나리온이나되는향유를낭비하고그것을보고는장례를준비한다라고말씀하시면하시는그예수님을보면서저런예수님제가이제저런예수님께는더이상소망이없다라고생각하고가론유다는미련없이은30에예수님을팔아버립니다냉정하고현실적인사람입니다그리고예수님께서계속해서몇번의기회를주십니다나는약속된대로십자가를지고죽어야하지만가론유다너는돌이켜서회개해라몇번의기회를주게됩니다성경에은30에팔릴것을말씀하셨지만꼭그사람이가론유다라고이렇게말씀하시는구약에예언하지는않았습니다이말은가론유다의자의적인결정이하나님의뜻을이루게되었다는것입니다또가론유다가아니어도되는데가론유다가하게되니까그것이하나님의뜻을이루는놀라운도구로쓰이게됐다는것입니다가론유다는로봇이아닙니다자기자유의지를가지고했다라는것입니다그래서하나님은인간을로봇처럼만들어놓으시고조정하고있는것이아니라는것을알아야하는것입니다하나님은인간을하나님의형상대로지으시고그리고자유의지를주셨습니다그자유의지는내일의삶가운데수많은결정을내려야하는책임을의미하기도하는것입니다이것은룻이베들레헴이라는처절한상황에서은혜를입겠다고보아스의밭으로가서이삭을죽는것이것도순전히룻의자유의지라는말입니다그는아무것도하지않고신세한탄을할수도있었습니다왜냐면너무나상황이안좋기때문에좋지않기때문에그게다자신은모압의여인입니다이스라엘사람들이개취급하는사람절대로이스라엘총회에들어올수없는이스라엘백성이될수없는그런모압사람입니다최악의상황가운데에서모든걸포기하고신세한탄할수도있었을것입니다괜히베들레헴에왔다내가시어머니가고향으로돌아가랄때그냥돌아갈걸이렇게후회하면서세월을보냈을수도있었을것입니다그러나룻은그것보다은혜를기대하면서누군가의은혜를기대하면서나가기로결정한것입니다그결정까지하나님께서하신것을압니다누군가의은혜를내가구하면기대하면서내가나가야겠다이결정까지하나님께서하신것은아니다는것입니다바로룻이결정했던것입니다그런데그결정이보아스를만나게되는하나님의섭리였다는것입니다그러므로룻과보아스의관점에서는두사람이만나는것어떻게보면우연이라이야기할수도있을것입니다처음부터룻은보아스를만나기위해서그렇게밭에나가는것이아니었기때문에그렇게이야기할수도있을것입니다그런데마침베들레헴에돌아온보아스와어머니를위해서기꺼이나선룻을만나게하신분은하나님이시라는것입니다그속에하나님의역사하나님의섭리의손길이있다는것입니다그래서지금성경은우리가인생을살아가는중에만나는수많은우연들처럼보이는그상황들그상황들가운데하나님의손길이있다는것을알라는것입니다그러면사람들이얘기하듯이내가그시간에왜그때나갔는지모르겠다우연히가다보니까차가와서날치더라하필그시간이고하필내가그장소고하필내가그때또그쪽을안봤냐그래서우연이라고이야기할수도있겠지만우연이아니라는것입니다 내가 그게 가기로 결정을 했지만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가 해야 하는 수많은 결정과 자유의지를 제한한다 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 결정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모든 상황이 최악인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아스의 인애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던 일꾼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인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베는 자를 그늘인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 말은 여전히 룻이 가진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전히 저 룻은 나오미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잖아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룻이 어떻게 보였냐면 모압 소녀인 것은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7절에 그들의 눈에 보인 상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지금 룻의 열정이 그들에게 감염되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이 모압 여자 룻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불행한 처지에 절망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와서 하려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그 부지런함에 감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대충 은혜를 받겠다. 대충 내가 나가면 누가 은혜 주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러면 누군가 내게 은혜 베풀어 주겠지. 누군가 내게 은혜를 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다가 은혜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의 열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을 보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 무엇이라도 와서 하려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위해서 좀 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헤세드, 인애, 하나님의 긍휼 그 헤세드의 마음을 품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범위를 넘어서는 엄청난 역사로 일하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전관 설립이라든지 아니면 주의 일을 섬기는 그런 일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라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그저 동네 불구경하듯이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돕는 손길, 인애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혜가 보아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